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 구절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평소에도 자주 즐겨 사용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또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위로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때도 이 말씀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고백을 드리기에 참으로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원치 않는 질병의 소식, 갑작스럽게 내가 가진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기대도 없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어떠한 선한 것을 기대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또 현실 속에 우리의 삶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본 구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다잘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는 정도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또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그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28절의 말씀은 작게는 18절부터 30절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며 살아가라라는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위로의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소망의 성취를 인내와 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저들의 힘든 마음들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8절부터 23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 허무한 곳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또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며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비롯한 영국에 확산되었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과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상황에도 처해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도 있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난동과 갇힘과 매맞음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신분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나 또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한 구절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어떠한 신앙적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또 본문에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저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려서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비록 지금은 아는 것과 또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고 알고 확신에 거하며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절의 앞부분이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즉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 말씀의 주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이것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알아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저절로 알아서 선으로 바뀌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즉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이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란 좋은 일, 나쁜 일, 고난, 형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행한 일들, 또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들,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계획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라는 말이 원어로는 수네르게오인데요,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이 모여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일또 나쁜 일, 작고 큰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완성된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만 바라보면 진짜로 답답하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모습으로도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져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멋진 작품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모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의 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끝에 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또그 다음 본문의 다음절인 2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 선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얻고 또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과정과 이 결과도 궁극적인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또 유익하게 된다, 또 좋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상의 결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악도 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선을 이루는 선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그 자체는 선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소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그 어려운 일로 하여금 일어난 모든 결과도 선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물질적인 부나 또는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길이 도리어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했겠습니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갔던 모든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영광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병들고 자식을 잃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은 상황까지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를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하고 또 20년 후를 생각하고 30년 후를 생각하면 바로 지금 겪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조건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 증거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또 가진 돈과 명예와 또 권력과 바꿔도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에 빠져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이고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라고 했고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랍게 성공한 것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입니다. 링컨은 많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합니다. 링컨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 배웠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링컨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링컨에게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손해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의 손길 밖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맑은 날 또는 낮만 계속된다면 가뭄과 먼지의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리듬은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는 구름 낀 날도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멋진 그림과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하고 우울한 순간들, 이런 삶의 교차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인생을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위드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고통과 쓰라린 추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단과 채찍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냥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잘될 거야 라는 소원을 가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받은 승리의 삶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한 삶, 새로운 삶, 구원받고 은혜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